우리 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우리 너무 기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저랑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로 갑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셋의 족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날 뉴욕타임즈 1면에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이 1면에 장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우리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예. 신문 전체가 다 사람 이름으로 도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10만 명이나 되는 명단은 코로나로 죽은 미국 사람들 명단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이 신문을 낼 때는 아마도 구독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읽을 거라고 예상하고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전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잘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름을 자세하게 본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망자의 가족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 신문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의 이름을 찾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족보를 보면서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이렇게 좀 건너뛴 것처럼 족보가 나오면 그냥 건너뛰고 다시 이제 그다음부터 읽게 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1획도 커트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족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족보가 나한테 뭐 무의미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족보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되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5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과 아담부터 시작돼서 아들을 낳는 것과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자기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죠. 그렇죠? 닮았다는 말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제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갓난아기 때는요 저를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얼마큼 닮았느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봉천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유나가 갓난아기였죠. 갓난아기가 이제 유모차에 딱 누워 있으니까 청년들이 와서 그 유모차에 누워있는 제 딸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해도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애들, 전도사님 왜 거기 누워 계세요? 그 정도로 똑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와 자녀는 닮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모양대로 닮았다는 말이에요. 체렘이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5장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래요.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짓는 행위는 아버지의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봤던 것처럼 요한의 이름을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 최종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름을 지었대요. 사람이라.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아담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아 이름을 지은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름을 지은 것을 지금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족보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6장이 시작되는데 6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해요. 족보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가 아니에요. 왜 천사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천사는 뭐예요?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리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창세기 5장에서 세세 계열이잖아요. 아담의 후예면서 세세 후예인데 그 족보를 말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예가 아닌 셋의 후예로 나오는 그 사람들,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셋의 후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셋의 족보를 열거한 다음에 그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5장 전체의 족보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존 세이레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 사실들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가 말해주는 게 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3장 3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일 위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예수님만의 족보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예수님만의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족보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셋의 자손들이고, 그죠? 노아의 자손이고, 셋의 자손이고,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담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하죠? 별 감동이 없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아멘 소리도 이렇게 만족할 만큼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하죠.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창세기의 원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초의 독자들이에요. 그 독자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이 족보를 읽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족보를 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 올라가니까 하나님까지 간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라든지 아니면 레이오프를 당했다든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비해 나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서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감동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말은 하지만 진짜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브랜드 있는 운동화였어요. 뭐 나이키라든지 나이키는 너무 비싸서 뭐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었고 제가 갖고 싶었던 건 프로스펙스 아십니까 여러분? 젊으신 분들 아세요? 프로스펙스라는 메이커가 있었다는 거 우리나라에 예. 그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길거리표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한테 막 사달라고 졸랐는데 어머니께서들 하시는 말씀은 네가 6학년이 되면 사줄게. 6학년이 딱 되면 중학생이 되면 사줄게. 중학생이 딱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사줄게.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했지만 사주실 만한 능력이 없으셨어요. 겨우 이제 고등학교가 되어서야 프로스펙스 신발을 처음 신어봤어요,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는 아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산상설교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가사 한번 보세요. 산상설교 보면서 하나님을 거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할 때 반어적 의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어적 의문문을 많이 사용해요. 몇 구절만 한번 보면 이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 아버지 나왔죠?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질문이죠. 어떤 질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말하면서 반문하면서 긍정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반어적 질문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너무나 잘하는 구절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않겠느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구하는 자식에게 아무리 악한 자라도 나쁜 것 주지 않고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어적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반어적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어적 의문문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 왜 믿질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에게 간구하면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니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답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한숨을 내쉬면요 저희 어머니께 되게 혼났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쉬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나도 어리지만 고민이 있거든요. 나도 힘든 게 있어서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는데 왜 한숨 쉬는 것 가지고 저러시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가끔 제 아들이 제 앞에서 한숨을 푹 쉬면요. 이거 되게 되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아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일 뭘 먹을 것인가. 아니 메뉴 걱정이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살 걱정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 이런 걱정을 한다 그러면 그걸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건 아버지 몫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너는 열심히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돼.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돼. 네가 먹고 사는 걱정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반어적 의문문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돌을 주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절대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족보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 그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족보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잘 아시겠지만 에녹입니다. 에녹. 어떤 식으로 에녹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내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나와요. 성경 펼쳐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여덟 번 나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근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족보에 죽었더라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죽었더라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안에는요 족보가 10개가 있어요. 이 족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10개의 족보 중에 죽었더라가 반복되고 있는 족보는 창세기 5장밖에 없어요. 나중에 10장이라든지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직 5장에서만 죽었더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라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단 유일한 한 사람 반복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에요. 그렇죠? 이 글을 그러면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 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녹이 지금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에녹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구절입니다. 승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에요. 우리처럼 성경이 완성될 때에도 아닙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갔대요. 행위로 간 것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다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죄인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도 없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때 아담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에녹이 살던 당시에 아담이 살고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살아 있었을 것 같죠?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5장에 나와 있는 나이를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에녹이 태어나서 살아 있는 동안 아담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담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배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마도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 그것을 동경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어떤 의미? 하나님과 동행한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졌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 주장이 있었어요. 에녹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같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내 뜻이 되고 같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죠. 누구와 동행하며 사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가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동행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해요. 홍콩에서 가장 부자인 리커싱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죠. 리커싱 회장. 이 리커싱 회장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리커싱 회장의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이 회장을 모시고 운전했대요. 30년 동안 잘 운전을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은퇴할 때 이 회장님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약 200만 위안,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약 3억 6천만 원에 해당되는 수표를 줬대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근데 그 운전기사가 그 돈을 사양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회장님, 저도 그동안 30년 일하면서 2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6억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대요. 회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월급을 30년 동안 벌더라도 1억을 벌까 말까 해요. 하나도 안 쓰고 벌더라도. 그 정도의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을 모았단 말이냐? 혹시 무슨 부정을 저질렀나? 뭐 죄를 저질렀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회장님과 늘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회장님이 제 차를 타면서 뒤에 앉아서 전화를 하면서 어디에 땅을 사라고 할 때 그거 듣고 제가 조금 땅 사고, 회장님이 전화로 어느 주식에 투자하라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조금 주식을 사놨더니 지금은 2천만 위안이나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런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해야 하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동행해야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세상의 부자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승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사실은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부러워할 일인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에녹이 몇 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그럽니까? 365살.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죠? 900살 정도 살던 때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평균 수명이 한 90세인데 30대에 데려가신 거예요. 30대에, 그렇죠? 여러분, 에녹에게 아내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30대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 승천했든지 뭐 죽더라도 천국 가는 거니까 뭐 죽든지 뭐 데려가셨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좋아할 일이에요? 기쁘십니까? 그런데도 기쁜 일이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곳과 내가 사는 곳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뜻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 땅과 천국의 경계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왜 천국을 살고 있는 애? 아니, 뭐 거기서 사느냐? 나랑 같이 살자, 그냥. 그래서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뛰어넘고 하늘나라로 올리신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자꾸 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그림을 생각하냐면 저 푸른 초장에 목가적인 분위기에 오솔길이 하나 나 있는데 거기에 주님과 나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걸 자꾸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도 하나,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저런 그림을 생각하죠. 이런 그림 생각하죠. 동행하면 대부분 이런 그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 나누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사역적인 동행이 바로 진정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만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나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까? 무드셀라를 낳고부터죠.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자녀들도 많이 낳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낳았대요. 무슨 말이냐?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바쁜 생활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에녹은 그와 같은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일상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역이냐?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예언했대요. 그렇죠? 이는 그 다음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에녹 시대에는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다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금자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녹성에 갇혀서 자기 향락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에녹이 외쳤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뜻이 통하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뜻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이제 심판받아 죽게 된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하며 심판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게 바로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말인데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안강희 선교사님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강희 선교사님이 그 아버님이 무슨 집 나르는 사업을 하셨나 봐요. 그 아버님이 집 나를 때 아들로서 차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같이 도와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뭐 집 나르는 뭐 대단한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 나르는 일만 보면은 뭐 가슴이 막 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집 나르는 일을 도와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아들도 같이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선교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강희 선교사님이 선교사지만 나에게 무슨 대단한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있느냐? 소명감이 있느냐? 물론 있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선교를 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인 내가 그 일을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뉴욕타임즈에 실린 10만 명의 이름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안타까웠던 이유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코로나를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과연 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이게 지옥 간 명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사람도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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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몇 명이 죽었더라. 그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더 안타까웠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받들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 아버지와 동행하면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땅과 천국의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